머리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괜한 질문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셨을 텐데 어떠셨던가요? 열심히 바르시느냐고 신경 안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왜 이렇지? 아이고 나이를 속일 수가 없구나. 30년 전에는 참 고왔는데 얼굴도 팽팽하고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났는데 요즘은 왜 이렇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어떠십니까? 예,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링컨이 했습니다. 40살이 되면 고스란히 40년간 살았던 삶의 여정이 얼굴 속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얼굴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이 기쁘고 감사했으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얼굴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삶 속에는 그 얼굴 속에 그 힘듦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름으로 혹은 피부 색깔로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또 편안하고 기쁜 삶을 살았으면 그 기쁨과 편안함이 얼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의 인상과 피부 색깔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이고 또 내 삶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얼굴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조금은 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얼굴을 만족스러운 얼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40이 아니라 훨씬 40보다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배수에 가까운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그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진 모습으로 아마 바뀌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찍어발라도 안 되는 그 미모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17장 1절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며 자기가 말하던 그 내용을 받는 대상이 제자들로 다시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비유를 전하고 책망의 말을 전했는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을 시작하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세 가지 비유를 전달하고 나서 다시금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했던 그 내용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비유로 전했던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형, 그 바리새인들의 실수,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16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부자의 그 충격적인 말로를 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오늘 17장 1절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 천국과 지옥을 갔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아주 깊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는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 표현에 빌리자면 이해가 안 돼서 네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신앙이 없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네 번을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어렵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죠? 예, 잘 못하시겠거든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해보시고 계속해서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에 갔던 삶과 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족하는 일은 당연한 삶이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일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실족하는 일에 일조라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라는 겁니다. 그 실족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작은 자 한 사람이 정말로 실족하게 되었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정도로 이 실족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실족하는 게 뭘까요? 야, 난 당신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어. 당신이 나에게 그런 얼굴 표정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감정적인 아픔, 감정적인 상처, 이게 실족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과 내용 속에서 내가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의절하고 서로 관계를 끊는 것, 이게 실족일까요? 도대체 실족이 뭘까요? 낙심되고 절망하며 완전히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3절에 보시면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족이란 내용과 죄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한글경성에는 실족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영어역본들은 죄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실족시킨다라는 말을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는 일을 원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이 뭔지는 아시죠? 맷돌 아시죠? 맷돌. 맷돌보다 훨씬 더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으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죄에 관계된 내용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천국과 연결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런 죄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범하게 된다면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막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그 충격의 이야기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한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고 공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 떠보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본인도 꿈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도 충격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질병투성이고 많은 자들에게 외면받았던 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충격이죠. 나는 지옥에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여기에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똑같으면 배 안 아프죠. 근데 나보다 나아진 결과를 얻거나 저 사람이 분명 나보다 못한데 높은 등수를 얻게 되면 그때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그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나사로가 나처럼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충격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격인 것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냐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그렇게 노력해온 그 일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주어졌을까? 그리고 한 번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곳에 가 있을까? 이것이 부자에게 충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죄를 다루고 있지만 이 죄가 그냥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과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천국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 관한 주제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실족, 그런 죄,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그리고 그 앞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것과 연결시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서 버려진 것은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사실 부자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나와 용서함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적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인간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버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열매가 맺어지기는 많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주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얼마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면을 쓰고 가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평을 얻기 위하여 가식과 외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식과 외식으로 그렇게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삶을 못 살고 있는 저 죄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소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과 조소가 아니라 나는 안 그렇다라는 반대적인 모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해밀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혁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굉장히 조그만한 신학교예요. 근데 그 규모에 비해서 한국에서 잘 알려진 신학교입니다. 이 잘 알려졌다는 말이 모든 다수를 향해 잘 알려졌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신학교예요. 공부해보고 싶은 신학교예요. 그래서 보수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옵니다. 컨택도 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하나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믿는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자기의 교회, 교단, 신학을 설명하면 좋은데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시는, 합시는, 총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이런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 말은 건 뭡니까? 나는 거기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만 지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흠이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렇게 남의 실수와 남의 죄악들을 드러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끊임없이 얼굴을 가립니다.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 달려나와 용서함을 받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잔치를 배설하여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거 때리고 정죄하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면을 하나 더 써야 되고 이렇게 외식되고 가식된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이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가 놀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고 거저받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부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안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를 금옥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삶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받습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민 오실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누가 픽업 오느냐에 따라서 내 이민 생활의 직업이 결정된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을 나오면 90% 이상은 세탁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컨비니언스 하는 사람이 픽업을 나오면 컨비니언스 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처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픽업도 잘 안 나오고요. 다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영향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특별히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누군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은연 중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나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를 고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용서가 몇 번까지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밥 먹을 때 남편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했더니 알았어. 5분 있다 또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알았어. 5분 있다 또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분 있다 또 합니다. 그 삶을 30년째 살고 있어요. 계속 그 말 할까요? 우리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 짓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하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싶죠.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7번은 숫자를 카운트해서 8번째부터는 화를 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끝까지 항상 용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용서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용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용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가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그 용서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용서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다윗은 받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받았던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그 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럼 다윗처럼 살아야죠.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죠. 왜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이 그 상태까지 가기까지 자기의 죄와 얼마나 싸웠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함의 은혜를 얻기 전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악된 상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그가 받은 복이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하루에 7번씩 여러분들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가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이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헌신의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비례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만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감사가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겉에서 아무리 발라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를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그리고 발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그 속 안에 쓴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얼굴 속에는 그늘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는지, 지금도 내 안에서 그렇게 뜨거움과 기쁨으로 솟아오르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사역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개인적인 일이 됐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려면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여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 가운데 걸림돌은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참다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